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 간의 비공식 대화가 20일 마무리됐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열린 이번 비공식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로버트 갈로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 리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등이 참가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한성렬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 대사 등이 참가했습니다. 리온 시걸 국장은 22일 한국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견해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걸 국장은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전에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길 원하는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한국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 정부는 이번 협의는 민간 차원의 트랙2 대화로 미국 정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3일 이번 비공식 대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2일 이라크 북부 도시 이르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이라크 내 최후 거점인 모술 탈환 작전을 논의하기 위해서 현지 쿠르드 지도자들과 군 사령부와 만납니다. 카터 장관은 또 터키의 작전 참여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모술시 탈환 작전에 터키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이라크를 전격 방문한 카터 장관과 가진 회견에서 터키 도움 없이 현지의 병력만으로 모술 탈환 작전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와 터키 순위파 정부 간에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완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라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SIL을 응징하겠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이라크 북부에 지상군을 주둔시키고 현지 민병들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어제 이민과 경제정책 등 취임 후 100일 구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유세에서 취임하면 2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 범죄자들에 대한 추방을 시작하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철회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유엔 기후변화 대책 관련 자금 출연을 취소해서 그 돈으로 미국의 물과 환경 기반 시설 개선에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증언과 관련해서 모두 거짓말이라면서 선거가 끝나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는 어제 펜실베니아 주 주요 선거구인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공화당원들은 지금 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후보의 계속되는 성추문과 막말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다면서 자신은 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공화당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통신업체인 AT&T사가 케이블 방송인 HBO, CNN과 워너브라더스 영화사 등을 거느린 미디어 업체 타임워너사를 인수했습니다. AT&T는 어제 타임워너사를 854억 달러에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T&T와 타임워너사의 합병안은 타임워너사 주주들의 승인과 반독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AT&T는 인수합병 완료 시점을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강타해서 초토화된 중남미 IT 수도 인근 교도소에서 어제 17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도소는 IT 수도 포트로프랑스에서 북쪽으로 불과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 마을 아르케로 탈옥범들은 총기까지 탈취해서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도 발생해서 교도관 한 명과 수감자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11명의 탈옥범은 체포됐으며 당국은 IT에 주둔 중인 유엔 평화 유지군의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탈옥범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연이어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오늘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 한반도 주요 뉴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서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는데요. 먼저 존 케리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ill be defeated and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met with an effective and overwhelming response.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지난 19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이른바 2 플러스 2 회의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그 배경을 좀 알아볼까요?
네, 2 플러스 2 회의. 한국말로 하면 미한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쯤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 그대로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마주 앉아서 양국 간 외교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또 미한 동맹관계를 다지는 공식 협의체입니다.
예.
이번에 열린 2 플러스 2 회의는 지난 2010년에 북한이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공격하자 열렸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2 플러스 2 회의는 미한 연례 안보 협의회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이 안보 협의회는 미한 양국이 만나서 안보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인데요.
예.
이 회의는 지난 196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요. 안보 협의회는 매년 열리고 또 2 플러스 2회는 격년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건데요.
예.
이번에는 그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같이 워싱턴에서 열린 겁니다.
네.
올해 열린 2 플러스 2 회의는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그것은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올해 벌써 북한이 1월과 9월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또 미사일 발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북한이 1, 2년 안에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예.
ICBM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요. 미한 양국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예.
또 이번에 워싱턴에 만나서 북한의 이 같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방안, 또 미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군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최홍기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핵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회의의 핵심을 좀 보면 미국의 확장 억제,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죠. 윤병세 장관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신설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국방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억제의 핵심 요소인 외교, 정보, 군사, 경제를 포괄하는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2 플러스 2 회의 또 안보협의체 뭐 여러 가지 모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듣는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윤병세 장관이 외교 정보 군사 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련돼서 논의하는 또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협의체의 명칭은 미한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입니다.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설된 협의체인데요. 이를 통해서 외교적 압박 또 군사적 억제 조치 이 둘을 연계시켜서 진행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협의체를 만든 것은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의 핵심이죠.
네.
이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고 또 제도화하는 차원이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라는 말은 미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그 자국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 이런 건데요.
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도나라는 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양국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 산하의 억제전략위원회 이런 곳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왔는데요.
예.
이번에 여기에다가 외교적 대응을 더 추가한 겁니다.
예.
신설되는 이 협의체 2+2 장관회의 산하의 고위급 협의체가 되고요.
예.
억제 핵심 요소인 외교 또 국방 이 두 분야의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거시적인 전략 또 정책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된다. 이런 예. 것들이 설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이 확장 억제와 관련한 그 군사적 차원의 협의에 이어서 또 전략적, 정책적 수준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게 되면서
네.
그 동맹의 억제 역량이 종합적으로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제도할 건지 이제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이번 회의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네, 이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하고요,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이 가급적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조속한 시일 내 한국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눈길을 예. 끌었습니다. 사드는 아시다시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북한이 최근 그 미사일 개발을 굉장히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한국의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첨단 방어체계인데요.
네.
이것을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뭐 처음부터 한국에 배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국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양국이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역대 최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대북 제재결의 2705를 채택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때 그 북한 주민의 숨통을 줄 수는 없다 이런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민생 목적 이래서 예외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구멍으로 인해서 북한과 중국 간의 석탄 거래는 오히려 결의 이전보다 더 늘어났고 이래서 그 대북 제재 효과가 반감되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예.
이번 회의에서 케리 장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추가 압박 방안으로 그 북한의 돈줄인 석탄 거래를 제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생계 목적의 예외 조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
이를 통해서 북한이 석탄 수출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은 앞으로도 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케리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그 조치는 방어 조치로서 그 마지막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양국 장관들이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는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것도 이날 국무부에서 있었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한국의 윤병세 외무장관이 인권 침해, 해외 노동자,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취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뭐 밝히진 않았지만요. 다만 이 문제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현재 뭐 현안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당국자들이 북한 문제의 이 원인을 자꾸 좀 심층 분석을 해보면요. 그 문제의 핵심에는 북한 정권의 속성, 즉 독재 체제, 민생을 돌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는 그런 체제 문제가 있고요.
예.
또 3대 세습, 인권 무시 이런 문제가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포괄적인 핵과 미사일 문제 말고도 이런 문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인권 개선, 또 북한 주민에게 그 정확한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 또 해외 노동자 문제 이런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양국 외교장관들이 합의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눈 건 이제 양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을 어떻게 좀 압박할 것이고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이날 캐리 장관의 발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압박과 함께 또 대화 의지 또한 시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한 겁니까?
네, 캐리 장관과 윤 장관 이날 회의에서 대북 압박 또 제재 이런 점에서는 그 한 목소리를 냈는데
예.
캐리 장관은 여기에 더해서 대화와 협상에 열려 있으니까 북한이 응하라 이런 얘기를 또 더해서
예.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다른 한쪽에도 문을 열어뒀다 이런 점을 함께 밝힌 건데요.
예.
이걸 보면 외교와 압박 양쪽에 골고루 무게를 두는 미국의 대북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캐리 장관 얘기를 보면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네.
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서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제재 해제와 경제 협력 또 에너지와 식량 지원 새로운 평화 방안 외교 정상화 한반도 불가침에 대한 이해 이런 그 다양한 분야의 가능성을 문을 열어두고 있고
예.
북한이 이런 문을 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캐리 장관은 평화체제 또 평화조약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네.
그렇지만 대북제재 또 압박 초점 맞춘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는 약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뭐 미국 조야뿐만 아니라 국무부에서도 캐리 장관도 그렇고요. 대화와 관련돼서 서서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미 외교 국방 장관 이른바 2+2 회의를 마치고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핵심 내용을 좀 간추려 볼까요?
네,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 장관은 이날 2+2 회의를 마치고 공동 성명을
예.
발표를 했는데요. 뭐 여러 내용입니다만 크게 간추지만 세 가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가장 큰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지역과 국제정세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동시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 등 구체적인 확장 억제 전략을 통해서 한국을 방어하겠다 이런 공약을 확인했고요.
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도 빨리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현재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서 한국과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과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예. 자, 2+2 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48차 미한 안보협의회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22일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19일 날 워싱턴에서 국무부 청사에서 그 2+2 회의가 열리고요.
예.
이어서 미한 안보협의회 미국과 한국 간의 국방장관끼리 만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마다 한 번씩 2+2 회의가 열리는 건데요. 이것은 미한 안보협의와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
올해는 같은 해 열리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요. 앞서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스톤 카터 국방장관,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 그리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2+2 회의를 열고요.
예.
이어서 양국의 국방장관만 참여하는 가운데 연례적인 미한 안보협의회가 열려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겁니다.
네. 자, 이 미한 안보협의회가 끝나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no mistake, any attack on America or our allies will not only be defeated, but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met with an overwhelming and effective response.
예,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상당히 강도 높은 경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초강력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
앞서서 그 대니엘 러셀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핵공격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바로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고요. 네. 또 캐리 장관도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왔다 이렇게 경고한 데 이어서 카터 장관의 이번 발언이 나온 겁니다.
예.
카터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은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한다 이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예.
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한 겁니다.
예.
또 카터 장관은 동시에 이 같은 강력한 대북 경고를 통해서 한국에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대한방위공약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 또 가용 가능한 모든 방위 능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한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강조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도 잠시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자산의 뭐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서 많은 그 방안들이 논의 됐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었는데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 이게 이제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한 건 아니고 이 문제를 이제 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안보 협의에서 가장 큰 눈길을 끈 대목이긴 한데요.
예.
미국의 전략 무기는 이제 어떤 것이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장거리 전략 폭격기죠. B-52, B-1B, 또 B-2, 또 스텔스 전투기인 F-22, 핵추진 항공모함, 또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말만 들어도 아주 무시무시한 그 엄청난 전략 자세 있는데
예.
그 동안에 이것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동안 북한이 그 핵실험 같은 이런 커다란 도발을 하게 되면 태평양상의 괌 같은데 배치된 B-52나 B-1B 이런 전투기들이 한국에 이제 날라와서 한국과 같이 훈련도 하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압박을 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왔는데요.
예.
이번에 아마 논의된 것은 한 가지 추론을 해보면 아마 한국 측에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도발이 있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전략 무기가 있으니까
예.
이것을 아예 순환적으로 그러니까 가령 뭐 1월부터 3월까지는 뭐 전략 폭격기 3월부터 뭐 6월까지는 뭐 잠수함 이런 식으로 아예 상시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북 압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또 한미 국방 당국 간에 이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공동 성명에는 이 같은 대북 억지력을 확장한다 이런 얘기만 있고
예.
구체적으로 전략 무기를 배치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아.
그러니까 아마 논의가 됐고 아마 이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그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작년 5월에 SLBM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을 했고요. 그동안 또 수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서 올해 8월에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그 북한의 잠수함이 깊은 바다를 통해서 한국의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서 은밀하게 미사일을 쏘는 것을 미리 포착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됐는데요.
예.
미국과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네.
특히 그 북한의 SLBM 도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보면 그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탐지 또 추적 파괴하는 대잠수함 작전과 또 SLBM을 요격하는 해상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핵심입니다.
예.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잠수함과 해상 초계기 또 해상 작전 헬기 등 해군 자산을 동원해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미한 안보 협의회가 끝나고 역시 이제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이번 성명의 골자는 어떤 건가요?
앞에도 얘기가 대충 나왔습니다만은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이번에 48차 미한 안보 협의회를 마치고 공동 성명을 얘기했는데요.
예.
대단히 항목이 많습니다. 전부 세보니까 18개 항목이나 되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골자만 간추려 드리면요. 역시 북한의 4, 5차 핵실험, 또 북한의 그 여러 탄도미사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같은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 또 이를 위해서 양국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특히 그 미국은 이번 그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 국방 장관회의, 이른바 2+2 회의, 또 이어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 관련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닷새 간격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10월 15일 실패한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불과 수일 만에, 그것도 10월 17일 그 안보리 언론 성명이 채택되었는데 그 이후에 수일 만에 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예. 자,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발언이었는데요. 북한이 최근 들어서 며칠 간격으로 지금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두 번 모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무수단 미사일은 그 과거에 구소련이 개발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고요.
예.
아,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발사하게 되면 한 3,000km 정도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인데요. 북한이 이를 들여와서 자체 개발해서 이것을 그 실전 배치한 미사일인데요.
예.
문제는 이것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할 적에는 반드시 그 여러 번 실제로 이것이 잘 가동이 되는지
네.
그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 북한의 경우는 이상하게도 이것을 그 실전 배치하면서 그 발사 실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지난 2년간 이것을 대해서 쭉 발사를 해왔는데요.
네.
대부분 실패라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지난 4월 15일부터 8차례 발사를 했는데요.
예.
6월 22일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해 그쪽에 떨어져서요. 아, 무수단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구나 그랬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이제 두 번 발사를 했는데요. 10월 15일 발사를 했고요. 또 그 이후로 닷새 만에 20일 날 발사를 했는데요. 모두 발사 직후에 공중에서 폭파하고 말았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실전 배치를 할 당시 별도의 시험 없이 배치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무수단 미사일을 연이어서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무수단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8차례 발사했지만 한 차례만 성공하면서도 계속 그 발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이런
예.
얘기인데요. 무수단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전 단계인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지금 북한은 5차례, 5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입증한 상태에서 운반수단이 되는 그 단거리 미사일을 확실하게 성공시켜서
예.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겠다. 이런 데 무수단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무수단 발사가 미사일 엔진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엔진이 필요한데
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엔진을 기술 어떤 정도까지 되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무수단을 발사하는 거다 이런 그 얘기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미국과 한국의 대북 압박 공조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그 관측도 나오는데
네.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2+2 회의를 마친 직후 또 미한 연례 안보 협의를 앞둔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아.
이런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예. 어떤 실질적인 테스트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네.
어떤 시위적인 성격도 있었고
네.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군요.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부분 언론 성명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언론 성명이 채택이 됐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대부분 유엔 안보리는 이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해 왔는데요.
예.
이번에도 지난 17일 날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비공개 긴급 회의를 통해서 언론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네.
이것이 비록 실패에 끝났지만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지금 한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방안을 이야기는 뭐 계속 한동안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정부와 여당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얘기가 나온 건 지난 8월이었습니다.
예.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 SLBM 발사를 사전에 막는 방법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부각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국 국방부는 핵 잠수함 보유가 핵 무장론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는 데다
예.
또 미국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국방부가 입장을 바꿔서 핵 추진 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예.
이에 따라서 또 한국 정부, 여당도 핵 추진 잠수함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예.
한국 여당 얘기를 보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장기적으로도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핵 운력에 유의미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들도 남아 있습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네.
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갈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신중론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연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그 의도는 무엇인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남한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또 북한을 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반인륜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압박 또는 강경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일이죠. 이날 국군의 날이었는데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연설을 통해서 북한 주민을 향해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오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이번에는 또 이제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는데요. 이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 체제가 민생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함으로써 21세기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 체제가 결코 그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자신의 발언의 배경을 설명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죠.
네.
따라서 북한의 굉장한 난맥상, 즉 3대 세습, 봉건 체제, 공포 정치, 민심 위반, 또 민생은 돌보지 않고 그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는 이 같은 걸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때문에 이런 것을 보호할 때 북한 체제가 오래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한국 정부에서 북한 지도부의 동요, 균열 조짐 이런 언급이 나왔는데 또 이번 주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또 이제 그 발언에 더 힘을 보태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위해서 2억 달러를 썼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국 정부가 밝힌 내용이죠?
네, 최근에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여기에 대한 한국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에 2억 달러를 투입했다 이렇게
예.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쓴 이 2억 달러 식량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메우고도 남는 규모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가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허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최근 B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올해 말고 지금까지 그
예.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적어도 20억 달러 또 30억 달러 정도를 투입했다고 말했는데요.
예.
오 대사는 그러면서 이런 돈이 북한의 경제 개발이나 다른 데 쓰였다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한국 국회에서 정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됐고요. 또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 한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눈여겨볼 점들을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공포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얘기 역시 한국 국정원의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보고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예.
국정원은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권영철 인민무력부장 처령 이후 일시적으로 자제했던 숙청이 올해도 다시 좀 재개돼 올 들어 지난달까지 64명을 공개 처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뭐 지난해도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장성택 등 여러 공포 정치가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처형된 사람만 130명이 넘고요.
예.
올해 뭐 64명이 공개 처형됐다 그러니까요. 다 합치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처형 또는 숙청된 이런 건데요.
예.
국정원이 이렇처럼 폭정이 계속되면서 엘리트층의 충성심 약화되고 있고 또 당 간부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신변 불안을 느껴서 행사 일정을 갑자기 바꾸고 또 경호도 강화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국정원이 밝힌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신변의 불안을 느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행사 일정을 바꾸고 또 장소도 바꾸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폭발물과 독극물 탐지 장치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등 경호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북한의 이딴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로 체제 불안정성 이것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예.
북한 출신의 간부는 김정은에게는 생사를 함께할 신복이 없고 권력층도 신변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충성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과연 안정됐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한국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변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 거는 사실이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형제들에 대한 근황도 언급이 된 게 있는데요. 김정철,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이죠. 김정철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어떤 내용을 밝혔습니까?
네, 김정철도 종족을 감췄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예.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에 대해서 근황을 설명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김정철은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인데요. 성격이 과거 좀 유학을 해서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동생이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은 권력에서 소외된 채 감시를 받고 있고 또 다소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철이 술에 취하고 헛것이 좀 보이고 있고 또 호텔방에서 술병을 깨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하나는 김정철은 또 지난해 겨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일종의 충성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김 위원장에게 재구실도 못하는 자신을 즉 김정철 얘기입니다.
네.
김정철을 품에 안아 보살펴 주신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충성의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친형이 동생에게 뭐 편지를 못 보낼 건 없습니다만은 마치 무슨 신하가 왕에게 무슨 보내듯이 좀 그 어색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 김정철과 함께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사실 김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언론에서 이제 물론 확인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된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만 결혼을 했다 또 출산을 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네, 지금 현재 그 김여정의 경우에는 예. 지난 6월 이후에 공개 활동이 없어서 예. 질병 치료 또는 임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수집 중이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은 밝혔는데요.
예.
이렇게 모습을 감추기 전까지는 김여정이 권력을 남용했다. 아. 이렇게 국가정보원은 밝혔습니다.
네.
김여정의 표면적인 직책은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이지만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만큼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네.
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은 물론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업에 앞서서 김여정에게 건의하고 여기서 합의가 되면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이런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정원에 따르면 김여정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일하면서 노동당 간부들이 사소한 실수만 해도
예.
처벌하는 등 횡포를 부리면서 권력을 남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최용기 기자, 국정원의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수집이 되는 겁니까?
국가의 정보기관이니까요.
예.
뭐 어떻게 수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그 여러 사례 이런 것을 보면요.
네.
대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됩니다.
예.
하나는 현재 뭐 북한이 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그 그래도 인적 교류 중국을 통해 나오거나 탈북자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인적 정보라고 그러죠. 인적
예.
정보가 나와서 이것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신 감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 또 여러 가지 기구, 여러 가지 그 비행기 또 인공위성 이런 걸 통해서요. 북한의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통신이나 전화 또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감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뭐 저희들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 워싱턴에서 열렸죠. 북한의 핵 문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라는 내용. 또 최근 연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소식 그리고 남북관계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홍기 기자, 이현철 기자였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 아들 아빠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교포인데 그 집에 그 엄마 누나들 다 한국에 와 있었어요.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숨어 살던 장유빈 씨는 조선족이었던 시댁 식구들의 권위로 한국에 왔습니다.
배 아래다가 사람 넣고 뭐 용접에 붙이고 거기서 뭐 가서 질식에 죽는 건 죽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다 이럴 때 그 말을 들었을 때니까 제가 혹시 내가 가다 잘못돼 죽으면 어떡하냐.
남편과 아들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신분이 없었던 장유빈 씨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중국 대륙을 거슬러 몽골 사막으로 탈출을 해야 했습니다.
산을 넘을 때 혈압이 높아가지고 숨이 목구멍까지 껄딱껄딱 했는데 그때 불어구가 그 중국이 90만이란 걸 혓바닥 밑에다 넣어줬더라고요.
구사일생 죽을 고비를 넘겨 도착한 한국은 생각밖의 세상이었습니다.
쌍문이고 TV 군거고 다 그저 가구까지 다 했으니까 저는 그 들어오자마자 허전해서 눈물 나고 이런 건 몰랐어요. 가족이 일단 있었으니까.
시댁 식구들이 마련해준 살림살이에 유빈 씨는 다른 탈북자들보다 마음에 여유가 있었고 어떻게 살아갈지 궁리를 하다가 바로 식당 주방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냐고 중국에서 왔댔어요. 내가 북한 사람이랑 말했다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더운 밥 먹고 그런 상처받는 말을 들어야 되나 해서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라고 했고 남들이 일 잘한다고 인정을 했을 때 자신을 밝혔습니다.
아니요 진짜 인사할게요.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이랬더니 남자 사장이 대본에 오름짱이 돼서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무엇이라도 배울 것이 있어야 한다는 우선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 하루 어디가 일해도 빡세게 일해도 배워야 되겠다 해서 힘든 그런 속에서.
그렇게 찾았던 두 번째 일자리는 종업원이 30명이 넘는 잘 나가는 대형 식당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하루에 콩나물을 150kg씩 삶고 낙지 배를 따는데 저는 그거 다 했어요. 다 하고도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요리 명인 장유빈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홀이 그래서 그 집 식당이 한 80평 되겠더라고. 근데 이 테이블에 앉아 먹는 사람들이 노란 모자 있잖아. 오렌지 색깔에 오렌지 티 있고 딱 병아리들처럼 한 35명 앉아 밥 먹는 거예요. 내가 이건 뭐 단체인가? 이거 무슨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있는가 했더니 주방인하고 홀서빙이 35명이에요. 80평 되는 집에. 대기표를 뽑고 막 하루에 몇 천만씩 하는 집이랬거든요. 고기를 면접 갔어요, 제가.
장유빈 씨 아파트 단지 앞 동네 상가에 그렇게 큰 식당이 있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요리 전문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했던 터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만 일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를 찾다가 식당 가득 앉아있는 똑같은 차림의 사람들을 보고 무엇인가 끌리듯이 들어갔던 식당이었습니다.
해봤냐고 칼질 해봤다고 했어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하루에 콩나물을 150kg씩 삶고 낙지 배를 따는데 저는 그거 다 했어요. 다 하고도 남 다른 사람 일 막 도와주고 설거지 점심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설거지 있잖아요. 너무 막 하다 너무 더워서 막 돌아서 물 한 모금 먹고 남또 이만큼 싸요. 근데 저도 이런 무서운 여자 아닌데 그때 있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막 잘 때 막 이러고 있죠. 이 어깨가 한 5mm씩 단 그런 감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빡세게 하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유빈 씨였지만 그때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삭신이 쑤실 정도로 힘에 부쳤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다 하겠어. 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바베큐 파티 하면서 인원 축소를 한다더라고요. 그 사장이. 근데 저는 당선된 거예요. 저를 정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미안해요. 저는 이렇게 학교 가기 때문에 제가 알바를 했어요. 이랬는데 그 집에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인점을 내느라고. 거기 그 우정부 신곡동에 또 체인점 내는 집에서 저를 또 초빙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를 학교 계약하기 전까지 300만 원 주더라고요. 오픈해줬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쓰며 일을 했던 유빈 씨. 그러는 사이에 학기가 시작됐고 경기도 북쪽 의정부에서 경기도 처남쪽 금정까지 하루 5시간 지하철을 타고 오가야 하는 전문학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하나원에 있을 때 교육 들어오는 선생들이 있어요. 제가 제빵 지하줄라. 근데 그 이 만드는데 그 선생들이 저 하는 거 보고 오 솜씨 있네요. 해봤네요. 이러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밀가루 만져봤잖아요. 엄마같이.
고향에서도 요리하면 일가견이 있었던 어머니에게서 음식을 배웠습니다. 중국에 숨어 살 때도 식당 일을 했었고 남편도 요리사였습니다. 요리 전문학교에서의 공부. 유빈 씨에게는 딱 맞는 재미난 공부였습니다.
그럼 저희 학교 오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요 하니까 그때 뭐 말해도 저희는 알아 못 들었지. 그래서 하나원 나와서 집에 와가지고 다음 날로 서류를 써가지고 그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관계가 군포인 거예요. 군포. 한국예술직업전문학교. 2년제 학교를 지하철 타고 2시간 반 나는 데로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도 그걸 그냥 다녔잖아요.
손놀림도 빨랐고 선생님들의 칭찬도 독차지했었던 유빈 씨. 그런데 유빈 씨에게도 땀 흘리게 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요리 이론 실력을 점검하는 제과 제빵 자격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제빵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 자격증 딱이 몇 번 하다가 탈락되고 요리도 필기에서 있잖아요. 5번 탈락됐어요. 왜 탈락됐냐면 외료를 몰라서. 그리고 저는 실기 잘하는데 이론이 안 돼요. 메론을 몰라서 탈락도 되고 필기 시험에 메론.
메론이라는 과일을 몰라서 또 한 번 탈락해야 했다는 그때 그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당도가 높은 과일 어느 과일이냐 해가지고 네 가지 과일 나왔어요. 배, 수박, 메론하고 바나나 나왔는데 저희 그때 배웠을 때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외래어를 잘 모르니까 시험 볼 때지 요거다 요거다 했다가지 제일 눈에 미운 꿀 요게 제일 괘씸하다는 꿀을 짚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메론이 뭔 건 몰란 거예요. 한국 나온 지 6개월 만에 자격증 딸 때니까. 그래 메론을 짚었더니 떨어진 거예요. 바나나가 당도가 제일 높은 건 모르고.
유빈 씨는 정말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있다면 전국 곳곳을 찾아다녔고 그렇게 시작된 요리 시험 여행이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요리 대회 참가로 이어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낭 메고 가서 그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전국 각지로 시험 볼러 그렇게 대회 나가고 시험 볼러 해도 항상 칼도막 가스레인지 대회 나가도 가스레인지라면 또 메고 나가잖아요.
네, 내 주방기구니까.
그렇죠. 이번 유럽 가는 것도 후라이팬 다 가져갔잖아요. 세 개, 네 개. 뭐 후라이팬 하던 냄비에서 여덟 개 가져갔나? 그러네. 이래서 남들은 유럽 여행을 무슨 뭐 갈아옷, 입을 옷에 잠옷에 가져간다더니 이거는 칼도마에 후라이팬에 그런 거 다 끌고 다녀요. 그래도 재밌어요.
유빈 씨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던 유빈 씨에게 메뚜기라고 별명을 붙여줬었는데 유빈 씨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릴 적 그 메뚜기 소녀처럼 뛰어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그게더라고요. 저는 지금 걸어 다닐 데가 없어요. 그냥 뛰다 싶어요. 근데 애 때부터 뛰었는데 계속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 별명은 메뚜기라고 지었거든요. 뛴다고 자꾸. 그래 근데 지금도 아줌마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배낭만 계속 뛰어요. 근데 그 뛸 때 지하철 사람들 속에서 막 저도 같이 뛰잖아요. 뛸 때. 그때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아 내가 살아 숨쉬어 있고 한국까지 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같이 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그게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바쁘게 다니느라 잠이 모자랐던 유빈 씨. 수업과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강의실 바닥에서 쪽잠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학원 다니고 저녁에 야간 대학까지 거의 한국예술에서 다녔어요. 낮에는 한 서너 시간 내 박스 깔고 누워 자고 또 일어나 저녁 야간 대학하고 집에 가고 그래도 그게 그리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집이 멀지 않아요. 두 시간 반씩 하니까. 학원도 아침에 6시 몇 분인가 그 차에 와야지만 9시에 학원도 출석을 하니까 그때 6시에 나와요. 나와가지고 거기서 학원 배우면 오후 한 3시에 끝나면 저녁 6시 수업이니까 한 3시간 공백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또 이랬잖아요. 놀러다니고 쇼핑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아직 한국 와도 카드도 못 끌어봤어요. 백화점 카드도 못 끌어봤는데 이번에 유럽 가서 카드를 이틀 동안 질리게 끌었어요. 그래서 저 성격 자체를 내가 사고 싶으면 딱 들어가서 직진을 들어가 그것만 딱 골라지고 나오지 아예 쇼핑하네요. 눈으로 보면 사고 싶잖아요. 그 절대로 저는 쇼핑.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남들처럼 조금 여유를 부리며 즐기며 살아보고도 싶었을 텐데 한국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고 있었을 때 유빈 씨는 남편과 갈라서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들이 억척같이 키웠어요. 아들을 4살 때 중국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애 아빠하고 이혼했어요. 왜 이혼했냐면 술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술 먹으면 흉기를 드는 거야. 요리사라. 우리 집은 칼이 많거든. 둘 다 요리사라.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미워서 칼 드는 게 아니라 술 먹으면 조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휙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 엄마 있고 아들이 눈앞에서 그 행동을 보여줘가지고 야, 이 아들이 사람이 이걸 보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제가 집을 나와서 아들 데리고 나와 방랑생활 됐어요. 그 내 집은 비밀번호를 싹 바꿔놓고 고생 많이 해서 제가 1,000원 없어서 아들을 그 뭐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을 때도 있었어요.
도망치듯 집을 나왔고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때는 방랑 생활함에 친구한테 사기 당하고 명의를 빌려줘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그 음식 연구원 다니던 것도 때려치우고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나올 때 그 애기 아빠로 돈 있는 거 다 줘버리고 내 뭐 그거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 어디로 누구 자꾸 친구들이 놀러가셔서 갔는데 애는 네 살이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겠다는데 돈 있냐고 아들 이따 나중에 사줄게 뭐 나중에 사줄게 이러고 올려버렸어요.
어린아들을 달래가며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네 살 때 데리고 가고 저는 회사 가고 뭐 학교 가고 이러면 늦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또 빨리 나가고 아들은 9시 돼야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럼 아들 자는 머리맡에다 도시락 가방 씻어서 놔주고 아들 네 살 때 제가 핸드폰 폴더폰을 뽑아줬어요. 머리맡에다 놓고 근데 저희 아들도 영 긴장하게 살아요. 저처럼 이제 회사 나갔다 어떤 데 전화하게 되면 깜빡하고 눕게 못할 때도 있고 9시 때 전화해서 아들 빨리 일어나 하면 알았어 엄마 나 10분만 더 자면 안 돼? 네 살 때인데 그러더라고. 그래 우리 조금 더 자 이러고 내가 다른 거 하다 보면 깜빡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 전화 와요. 그럼 오 선생님 어떡해요 우리 집에 올라가서 좀 아들을 데리고 가요 이러면 선생 데리고 갈 때 좀 있었고 대부분 혼자서 자기 절로 도시락 가방 메고 아파트니까 나오다가 공원에서 더 박히지 돈대요. 그럼 경비 아바이가 보고 아무개야 네 빨리 어린이집 가라 시간 됐다 하면 가고 어느 하루는 퇴근해 와서 보게 되면 옷을 돌갈아입은 거예요. 이렇게 목하고 아들 어린이집에서 옷 벗었고 뭐 어떻게 했어는 아니야 나 아침부터 이렇게 입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입고서 자기 절로 입고 가니까 그리고는 제가 12시 다 돼야 오면 원래 6시까지 어린이집인데 시청에서 또 혼자서 애를 키우고 이런 사람들 조금 좀 그렇게 더 돌봐주는 게 있더라고. 그래 10시까지 돌봐주면 그 다음 선생은 퇴역을 내야 되고 나는 1시간 반이서야 집에 오니까 제가 선생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줘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들을 이 비밀번호 열고 좀 그 안에다 넣어주세요 이러면 제가 올 때까지 아들은 TV 보고 있지. 그러니까 아들이 4살 때부터 저 일도 도와줬어요. 지금도 잘 도와주지만 저는 항상 아들은 손발이 성성하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해야 돼. 아들 나이 어린 게 아니야. 이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은 우리 아들은 그냥 모든 일을 저가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 요리 연구가 장유빈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